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 보고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울처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경우가 좀 드물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에 그냥 어느 지파, 어느 가문, 어느 어떤 사람의 뭐 아들이다, 이러한 얘기는 자주 나오지만은 그 사람의 외모까지 말하는 것은 자주 나오지를 않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 대해서 이처럼 그 유별나게 좀 자세하게 말하는 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죠. 성경이 이 사울에 대해서 소개했던 것은 모두가 다 그 외적인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었느냐,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사울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를 좀 들어보자면은, 이스라엘이 사울과 같은 그런 조건의 사람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외적인 조건을 따져가지고 왕을 구했다. 그런 이스라엘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꼬집게 하기 위해서 이 사울의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음에 들만한 사람인 사울을 뽑아가지고 그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로 이미 작정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사울이 그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서 그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또 왕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어떤 연관된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울이 그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은 그 시작은 그 사울의 아비인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그 찾으러 다니다가 그 사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그 물어보자, 이렇게 제의를 하는 바람에 이제 사무엘을 만나러 가게 된 것이었죠. 근데 그런 일들이 결코 이제 우연히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그게 그 16절에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 산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로 이미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어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그 사울의 아비가 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는 그런 답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고, 또 사환이 사울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물어봅시다 이렇게 제의를 했던 그것이나, 또 길을 가다가 그 물기는 소녀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무엘이 있는 것을 물어보게 된 이 모든 일들이 역시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그런 일들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뭐 나귀를 잃어버린 것이나 길을 가다가 소녀들을 만난 것이나 아주 사소한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고,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 가지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왕이 되어지는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제가 이 사후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사소한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겪은 일들은 그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살아오면서 많이 겪은 일이 바로 사울이 지금 겪은 그런 일이라 그 말이죠. 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일이 시작이 나귀를 잃어버렸다 그랬는데, 이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린 거,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야 뭐 농사를 짓지 않고 가축을 기르지 않기 때문에 뭐 기스처럼 가축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 없겠지만은, 농촌에 사는 분들은 가축을 잃어버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하지만 우리 역시도 가축은 아니라도 이런저런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는, 내 것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잃어버렸다, 어떤 그런 그 삶의 그 모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누구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절대로 특별한 일도 아니고 그저 사소한 일이다, 평범한 일이다, 이렇게 그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소한 일들이 사소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또 다른 일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일은 또 다른 일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이걸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보기에는 아무리 작은 일이고 평범해 보이고 사소하게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만큼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우리 은속교회에 결혼한 사람이 몇 쌍 있는데, 그 보면 모두가 다 은속교회 안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한 그런 분들이거든요. 뭐 장현희 집사님 부부나 박재런 집사님 부부나 우리 김용훈 집사님 부부나 또 그 모든 그 부부들이 다 은속교회에 와가지고 만나 결혼했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은 다른 교회 다니다가 뭐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것은 사소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얼마든지 옮길 수가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사소한 일의 결과가 결국에는 평생을 함께할 짝을 만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내가 은속교회를 나오게 된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사소한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소하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던 그런 일들이 모이고 또 연결되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의도하신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사소하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은 사소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남다르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는데 충실해지지 않겠는가, 이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평범하다, 이건 뭐 작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자꾸 뭔가 나에게는 큰 일, 뭔가 특별한 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일에서 하나님이 인도라,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평범하다, 이렇게 여긴 일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평범한 일상생활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 생활이 계속된 현장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봐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보기에 평범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결과는 큰 것일 수가 있다는 것.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를 동곰이 돌이켜봐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는 과거에 이런저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손길이었다. 그걸 느낄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게 하기 위한 일이다. 이리 생각한다면 이제 한 가지 또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가기를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또 툭 튀어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나귀를 잃어버리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스가 사무엘에게 나귀를 찾으러 가라 이렇게 시킨 것도 결국에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 일을 통해서 사울로 하여금 길을 떠나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울이 기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 나귀 찾으러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면은 어떻게 되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에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일이 무산되던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과연 사울이 길을 떠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맞습니다. 근데 사울이 길을 떠난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집어넣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사울에다가 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난 그 마음까지도 집어넣어가지고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났느냐. 만약 그렇다면 결국 사울은 자기 의지와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움직였다 이런 결론밖에 안 돼요. 분명히 사울은 길을 떠날 수도 있고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길을 떠날 마음을 따로 집어넣기 때문이 아니라면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사울이 기스의 말대로 나귀를 찾으러 떠날 줄을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이미 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사울이 기스의 말대로 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난 것은 사울에게 아비에 대한 뭐가 있었기 때문이라겠습니까? 효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비에 대한 효심이 있는 사울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귀를 잃어버리겠을 때에 기스가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울을 보낼 것을 미리 내다보신 것이고 또 사울은 아비의 효심 때문에 아비 말대로 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일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이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다 내다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손을 주먹을 딱 쥐어가지고 그럼 하나님은 내가 이 주먹을 펼 것인가 오므를 것인가 알고 계시냐 또 이렇게 또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돼지보다 사람 아닙니까? 그럼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나오고온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할 걸 다 아신다면은 나 내가 주먹을 펴겠습니까? 그냥 이러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대답하기 애매합니까? 내가 주먹을 펴든 오물든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데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미리 다 내다보신다고 했을 때에 당신이 그렇게 나올까지 미리 알고 계신다. 답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말대로 한다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자꾸 튕겨 나오려고 하는 그런 행동까지도 다 내다보시고 당신한테 그런 말을 들리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구약의 어떤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본다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의 왕에게 보낼 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면은 바로가 어떻게 행동할 거다 미리 다 아셨다고 했습니다. 첫째 재앙을 내렸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먹어가지고 다시 두 번째 재앙을 준비하고 두 번째 재앙을 내리는 또 안 들어먹으니까 다시 세 번째 재앙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 번째 재앙까지 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바로의 마음은 꺾이지 않을 거다 미리 내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장자 재앙을 내리면은 그때 가서 바로의 마음이 꺾일 거다. 그걸 다 알고 계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바로가 열 번째 장자 재앙에 가가지고 그 고입을 꺾을 거 아셨다면은 아예 처음부터 장자 재앙을 바로 내리면 되는데 왜 아홉 가지 재앙을 차근차근 내리고 나서 열 번째 재앙을 내리셨느냐? 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바로가 마치 그 권투시합을 하는 선수처럼 10라운드 뛰는데 1라운드부터 9라운드까지 뛰면 지쳐가지고 있는데 열 번째 가가지고 뭐 강펀치 하나 얻어맞고 쓰러진 그런 식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홉 재앙까지 가면서 그 마음이 많이 꺾여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장자재앙을 내리니까 완전히 꺾였다.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한 이것이 장자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장자 재앙을 내리기 전에도 이 바로의 마음은 강팍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풀이 꺾였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홉 재앙을 내려도 바로에는 전혀 마음을 듣지 않을 거라고 알고 계셨고 그 완악한 마음을 미리 내다보셨던 것이죠. 오히려 바로는 재앙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했다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드릴 때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예전 얘기 돼가지고 전혀 생각이 안 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했다 이런 얘기는 바로의 마음속에다 강팍한 마음을 하나 집어넣었다 이런 뜻은 아니라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바로 강팍한 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란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이 재앙이 있을 때마다 더 강팍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기가 더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네가 뭔데 네가 이까지 재앙이 지겠냐 이런 완악함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하면서 이스라엘 내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하면 거절했습니까? 하나님 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뭔데 네가 나에게 하나님 명령이라는 그런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바로이기 때문에 재앙이 있을 때마다 이 바로는 마음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지기 싫다고 하는 그런 오기로 계속 버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바로의 마음을 이미 내다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홉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한 질문 다시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장자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아홉 재앙을 내린 다음에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아홉 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말 안 들을 거다. 이걸 다 아셨다면 수고스럽게 아홉 재앙을 내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홉 재앙을 내려도 하나님 말을 듣지 않은 바로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느냐 하면은 인간의 완악한 고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는가. 아홉 가지 재앙을 받고도 그 마음은 절대로 꺾이지 아니한다. 그 정도로 인간의 마음은 완악하고 강팍하다. 하나님이란 마음이 이 정도다. 그런 완악한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출했다는 거.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강한 세력에서 구출되었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홉 재앙을 내린 다음에 장자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애굽을 벌주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바로의 완악한 그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어떠한가, 자기들을 애굽에 끄집은 은혜가 어떠한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 생각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던 바로의 세력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옛사람을 의미한단 말이죠. 과거의 나를 지배하던 그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강한 세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전에는 내가 나 잘나만 살아가고 내 힘으로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으로 산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을 뒤받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 되기까지는 바로 같은 강한 세력으로부터 나를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싸움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런 강한 세력에서 나를 붙들어 구출하신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욕심 보게 하시고 내 허물과 나의 사랑이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 이걸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일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또 이런 일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시기와 미움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걸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일이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간 것은 그냥 일상생활, 뭐 평범한 일 그런 것인지 몰라도 그 일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도한 일이었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순간순간에는 고생이고 힘들고 뭔가 낙심이 되는 이 염려가 되는 그런 일일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약 우연히 발생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서 가질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일어나는 내 팔자라면 고생을 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무슨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희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의도하시고 일으키는 일이라 그렇다면 희망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버린 건 아니다는 것이죠. 나에게 뭔가 선한 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르기 때문에 그 선한 열이라고 하는, 선한 열매라고 하는 그걸 희망을 가지고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선한 것입니다. 합력의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선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뭔가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일으키는 것이구나, 이걸 믿고 그 소망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인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간다. 항상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간다. 사울의 경우를 보세요. 얼마든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기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결되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사람 만나고 왕이 되어지는 그런 일로 끝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자 이런 말을 꺼낸 것도 그냥 하나의 의견이고 대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통해서 길을 가다가 소녀를 만나게 되고 그 소녀에게 길을 물어보게 되고 그래 사무엘을 만났나 그런 얘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우연일 수 있지만은 결코 우연은 아니었다. 바로 우리가 이르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그저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고 사소한 일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이고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마음이 상하게 되고 미움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 말에 참지를 못하고 어떤 말 때 화를 낼 것인가 이걸 다 아시고 그런 사람 내게 붙여가지고 나의 못난 것도 끄집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바로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붙여놓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미움들, 악한 모습들을 다 끌어내시고 나의 분노를 끌어내시기도 하는 것이죠. 내 속에 숨은 악한 것들, 이것을 끌어내셔가지고 우리가 왜 죄인이었던가 이걸 알게 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금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런 얘기는 우리에게 있는 일들 하나하나가 서로 합력해가지고 우리로 하여 가장 선한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고 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예수님에게로 붙들어놓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잘났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나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손길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바르게 알고 그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훨씬 더 능력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요,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마라 찾았느니라 이렇게 하죠.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니던 사울에게 염려거리는 나귀를 찾지 못한 것, 그게 염려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다 그 말이죠. 근데 사무엘은 사울이 지금 자기의 문제를 꺼내놓기 전에 네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의 걱정거리가 뭔가 그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했다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뭐냐면은 나귀 잃어버린 거 이것까지 고민할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해야 될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왕 되는 거 이제는 그 일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 20절에 그 뒤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의 사모한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집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너에게 기드를 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모든 이스라엘이 너와 내 집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무엘이 나귀를 찾았다 이런 말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가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이제는 사울이 나귀 때문에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도 나귀에 관심을 둔 그런 삶을 살기보다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더 큰 것에 관심을 둬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낸 것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왕 노릇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냐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신자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 왕 노릇하며 살아갈 자로 작정된 그런 신자라면 예수님을 만나서 뭐에 관심을 두고 사야 마땅하냐 그 말이죠. 세상에서 내가 잃어버린 거, 세상을 얻는 거, 그런 게 내 관심거리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관심거리가 자식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좀 더 나아지는 생활 형편에 머물러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으로 살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점차 이 땅에 벗어나면서 하나님 나라에 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불러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어떤 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기가 죽어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끊어버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꾸 내 조건을 바라보고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이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울에게서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어요. 21절에 보면은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걸 보는 사람 대개 이것이 사울의 겸손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울의 겸손이라기보다도 사울의 그냥 평소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사람은 겸손하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극히 작은 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겸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나중에 보면은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거든요. 우리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높여주면은 속으로는 좋으면 겉으로는 에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내숭떨지 않습니까? 이게 성품이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울도 아마 그런 사람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부친에게 호심 있는 걸 보면은 잘난 척하지 아니한 그 인격적인 모습도 사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이 너한테 기대를 건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럴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사울이 다만 부족한 척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이긴 하지만은 가장 존귀하게 여김받는 지파라겠습니다. 사울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가장 작은 지파라 이렇게 말할 뿐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자기 아비 집이 베냐민 집 어떠하겠습니까? 어떠하겠습니까? 유력한 위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나의 가족은 가장 미약하다 이런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미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그냥 미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실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을 가지는 것입니다. 미약하다면 진짜 주님 모실 때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아는 게 진짜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미약하다는 거, 이걸 아는 게 아니라면 아무리 부족하다 이렇게 말한들 그건 그냥 거칠의 말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사실 우리도요 부족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존재면 내가 알고 그런 말을 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3구역, 구역회 모였는데 제가 좀 웃기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구역회에서 물음을 하면서 뭐 제 집사람이 그랬다든가 제호한테 그걸 물었다 갑니다. 물으니까는 제호가 하는 말이 저는 부족해가지고 듣는 것밖에 못합니다. 뭐 이래 대답했다 그래요. 그래 하도 기가 막혀가 제호한테 야 니 그 말 어디서 배워놓고 하니까는 뭐 상황을 빠져나갈 방법이다 뭐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더 이상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뭘 쉽게 부족합니다 이런 말들이 진짜 내가 부족해가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나한테 뭐 귀찮은 게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아이고 제가 부족한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건지 그건 뭐 말하면서 본인은 알겠지 뭐.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도 부족하다는 말이 남발적인 현상 많습니다. 근데 진짜 부족한 사람은요. 하나님 볼 때 나는 참 미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인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진짜 부족을 아는 사람입니다. 뭐 상황을 뭐 나한테 곤란해서 빠져나가려고 부족하다 이런 말씀 묻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 부족한 존재입니다. 근데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 부족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적게 해서 부족함 이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 열심히 안 해 부족한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항상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에 미치지 못하고 살아간 내 삶이 부족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뭐냐, 이걸 내가 뻔히 알면서도 그걸 따라가지 못한 삶, 그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부족을 깨닫고 항상 예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얘기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너는 갈수록 내 마음과 내 뜻을 네 소원 잡고 살아가라. 그런 인간 되어가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항상 여러분을 세상에 잘 살게 하는 것, 이게 섭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들을 신자다운 사람으로 굳게 세우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하나하나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일들도 사소하게 보지 마시고 이러한 일들 어떻게 연결되어가지고 나를 의도로 인도해가는가, 그걸 보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 마음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소하다 해가지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작은 일에서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저 대화하면서 티격태격 되는 그 일 하나까지로서도 그 속에서 나를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게 했는가, 하나님을 읽어나가는 것. 그래서 그 속에서 나의 마음을 예수께 붙여놓기 위해서 힘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하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 함께하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다보시면서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섭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들이 그저 내가 잘해서 우연히 되어지는 것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내다보시면서 우리의 부족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못난 것을 끄집어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하신다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손길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저희 자신들입니다. 살아가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날마다 하나님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함을 헤아리면서 참으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돌이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께 붙어있는 그런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일 속에서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나의 힘이 되고 희망이 되어서 고통도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으로 강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